자,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지난번으로 이제 끝을 내고 로마서를 이제 제가 새롭게 들어가고 싶은데 12월이 지금 두 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12월 두주 동안에 조금 다른 걸 하고 1월 첫 주부터 로마서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좀 일종의 특강으로 해서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무슨 주의 우리가 무슨 주의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싫고 좀 거북스럽긴 한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제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대체 세대주의가 뭔가 하는 거 요거를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좀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요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쭉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세대주의라는 그 단어가 뭐냐 이것도 이제 그 단어의 정의하고 이게 기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세대주의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것 이것의 어떤 근거와 당위성 이런 얘기를 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는 그러면은,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경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에서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회론에 관한 부분인데, 요 교회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종말론, 뭐, 요런 정도를 조금 이렇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 언약신학이 뭔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세대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영어 단어로 dispens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pensation. 이제 용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단어 이게 이제 헬라어, 라틴어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무슨 사람을 뭘 주눅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설명이 또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 이코노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코노미. 우리 경제 얘기할 때 이코노미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이제 헬라어 단어가 라틴어로 옮길 때,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옮길 때 이게 디스펜사티오가 돼요. 디스펜사티오.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직접 디스펜세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미아를 라틴어로 옮겼을 때에 디스펜사티오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어의 의미 자체는 무게를 달아서 나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나눈다, 배분한다, 또는 어떤 행정, 지위, 관리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 또는 디스펜사티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단어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이렇게 옮긴 것이고 한국어로 이걸 번역할 때. 이게 좀 단어가 몇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대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경륜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분배사역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라고 하면 이제 어떤 연대를 갈라서 나눈 층이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이렇게 얘기할 때의 세대는 세대보다는 사실은 이제 경륜이나 분배사역 이런 쪽이 더 이제 맞는 그런 이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륜은 뭐냐? 경륜은 이게 전부 다 그 실과 관련이 있는 단어의 한자를 보니까 이게 날실경이라는 한자어와 굵은 실륜이라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려지는 의미는 뭐, 이미지는 뭐냐면 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얽혀지는 의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경륜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단어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또는 천하를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고요. 또 이 디스펜세이션을 우리가 분배 사역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을 부리어서 일을 시킨다 또는 시킴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다. 이게 지금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분배 사역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단어 또는 이제 이 청직이라는 단어 성경의 스튜어드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헬라어에 가보면은 이것이 이제 지금 경륜으로 번역되는 단어 분배사역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이제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6장 23절에서는 재무관 또는 갈라디아 4장 2절에는 감독하는 자 이런 단어들로 이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그러면은 디스펜세이션의 의미가 뭐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은 관리한다 또는 총괄한다 계획한다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한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 또는 집주인이 그 가족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또는 나누어주는 행위, 행정, 뭐 청지기, 관리자, 회계 또 이런 의미를 이제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어떤 방식, 운영 규범 이런 것으로 이제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흔히 세대주의라고 할 때 이 세대주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대로 시간에 따라 여러 단계의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을 분배 혹은 관리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전체적인 목적 성취 과정에서 서로 구분되는 이 어떤 일정한 시기들을 우리가 세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딱딱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두시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세대주의 할 때 이게 골자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제 알고 대화가 되실 거예요. 성경을 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 이건 대단히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항상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부는 문자적으로, 일부는 영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서 도덕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덕적 해석은 뭐냐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윤리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교훈들. 이것을 끌어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도덕적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풍유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적 해석 또는 우의적 해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에 분명하게 언급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은 단순히 그 뜻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2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2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풍유 해석의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종을 데려가는데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그 종들, 일종의 사병이죠. 종들을 데려가는데 혹시 몇 명 데려가는지 기억나세요? 318명. 예. 사탕 하나 예약됐습니다. 예, 예. 318명. 예, 318명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그런데 알레고리, 그러니까 풍유적 해석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 318을 그냥 실제 318명이라고 해석하지를 않고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데려간 것이다. 왜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냐 했더니 이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의 알파벳이 하나하나의 그 어떤 숫자 값을 가져요. 알파는 몇, 베타는 몇, 감마는 몇, 델타는 몇 해가지고 이 숫자 값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318을 이제 헬라어 알파벳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이게 이제 타우 이오타 그다음에 H는 뭔가 에가 되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처음에 그 이거 숫자를 이제 문자로 바꿨을 때 나오는 그 문자의 첫 문자가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T자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T자 모양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하고 그 H로 되는, 그, 이제 철자는 헬라어에서 예수스 할 때,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를 이제 잘 못 보셨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쓸 수가 없네요. 그게 예수스 할 때 그게 I하고 H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스 할 때. 그래서 그 글자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어때요? 제가 대충 설명해도 여러분이 황당하시죠? 이런 방식이 이게 풍유적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보는 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대단히 깊은 영적인 뜻 이게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해석 방법이 풍유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풍유 해석 방법은 누가 그럼 이런 걸 개발해낸 거냐? 대표적인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로는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과 헬라 철학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하고 헬라 철학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헬라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좀 수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도는 참 좋지요. 헬라인들은 이교도들입니다. 이 이교도들이 유대인들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이교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개발해낸 것이 풍의적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개발해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필로가 이야기하는 풍의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이 이중적일 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 표현이 이중적일 때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 반복될 때 또는 단어들의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등등 이런 경우에는 성경 구절 속에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신단 말이죠. 한 번 부르시면 됐는데 왜 두 번을 부르시냐? 이것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세에서 살 것이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볼 때 너무 황당하죠. 근데 풍유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이 대단히 기발하고 참신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로를 필두로 해서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오리겐은 성경의 변개 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이 악명을 떨치는 사람인데요. 이런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풍요적인 해석 방법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오리겐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쓰여진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성경이 쓰여진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믿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책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 없는 책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라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의 건전한 교리들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인 약속은 주어진 게 없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땅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했던 거 다 그거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나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나 또 휴거나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것은 다 문자적인 게 아니고 다 비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 속에는 세 차원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인 세 차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문자적 의미가 있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배우면 알 수 있는 단계다. 세 번째는 이제 고차원적인 풍요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해석이고 영적 깊이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풍요적인 해석 방법이 이제 발전해 오는데, 유세비우스 또 이 암브로스 또 어거스틴은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제 대표적인 풍요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성취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풍요 해석에 대해서 이것이 참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냐면,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독립심리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천년왕국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된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성경을 모든 것을 다 비유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단이 아주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레고리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100% 영해를 합니다. 알레고리 해석을 해요. 이단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일반 이제 우리가 교파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이렇게 안 되니까 성경을 배우고는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신천지나 또는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거를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이런 신천지가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었나,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잘 끼워 맞춰지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거기에 이제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게 되면 그럼 사실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알레고리 해석,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내에 이 알레고리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유로서 이렇게 예수님도 비유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것은 비유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문자적이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혹은 상상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맥이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어에 숨겨진 뜻을 파헤치려고 하거나 또는 없는 뜻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도 이제 이런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예표들이 나오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비유니 하면 그것을 비유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비유로 해석한다면 성경에서 이것은 비유니 하고 말을 해도 그것을 또 비유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비유니 하고 성경이 진행하고 있는데 비유라는 말 자체를 비유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성경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비유니 하면 이건 정말 비유인가 보구나 하고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가 그러면은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또 치빙글리나 뭐 칼슈타트 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취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 바로 문자적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을 이어오는 그 이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 방법은 다 이 풍유적 해석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참 한 반 정도라도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 힘은 뭐였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창조의 하루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24시간 하루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24시간과 동일한 24시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게 되면 이 하루가 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대 또는 한 지질학적 연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문제라는 거. 문자적인 해석의 입장을 취하냐 아니면 영적 해석의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천년왕국의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7절까지 여섯 번이 이제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천년 그냥 이 숫자적으로 천년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실제적인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 천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천년주의라고 얘기해요. 또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초림하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서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천년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유적으로 볼 것이냐가 성경 전체의 교리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미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장만 여러분이 고수하시면 그러면은 어떤 이단이 와서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비유 해석을 딱 듣게 될 때 이건 대단히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신기하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비판력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대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경륜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한 집안으로서 경영하시는 그 방법에는, 그 방식에는 조금씩 그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소위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누구에게 금하셨나? 선악과를 모세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가 금해진 것은 아담과 이브 시대 때였어요. 그럼 할례는 누가 받도록 했냐? 아담이 할례 받도록 했냐? 노아가 할례 받도록 했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됐어요. 안식일 준수도 똑같죠. 짐승의 희생제사는 그럼 누구에게 요구하셨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셨냐? 아니면 대환란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냐? 예. 그렇죠? 짐승의 희생제사는 구약의 모세 율법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그럼 주의 만찬은 누구에게 요구하시냐? 아담에게 주의 만찬 행하라고 요구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 시대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류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십시다. 오늘 좀 딱딱하지요? 예. 예.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좀 거쳐놓는 것이 그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다음 시간하고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조금 그 세대주의 그 핵심적인 부분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십시다. 536장 같이 하실까요? 536장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어둠 밤시 되리니 내 본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잠시 되리니 내 본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본분 지켜서 지느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에는 참 저희 안에 의욕이 넘쳐서 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열심히 참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러나 평생 그런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히고 또 다운되기도 하고 참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는 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저희 어떤 감정이 좋을 때에만 저희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신실함을 배워서 어떤 때에든지 늘 저희가 참 변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저희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또 마음도 분주하고 좀 부산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가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그런 시간들을 갖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가 참 계획된 가운데 그렇게 참 한 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도 헤어집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참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에는 25일에 함께 모여서 지체들이 함께 식사하고 또 참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시간을 복주셔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즐거운 주님 안에서 참 크게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